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기며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신교 목사와 천주교 신부와 유대교 랍비가 한자리에 모여서 과연 누가 제일 전도를 잘하는지 시합을 벌였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숲속에 살고 있는 곰이었는데요. 전도 대상자가 이제 곰이었다는 요 대목에서 이 이야기가 실화가 아닌 유머라는 거 다들 짐작이 가시죠? 예. 이 세 사람이 각자 숲속에 들어가서 곰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일주일 뒤 다시 모인 자리에서 개신교 목사가 가장 먼저 자랑을 했습니다. 곰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아 그러자 이 곰이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지 뭔가 하하 좀 따라 웃으세요 좀 유머라니까.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신부가 조금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곰한테 성수를 뿌려주고 묵주를 주면서 성당에 나오라고 했는데 확실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네. 자 그런데 의기양양한 목사와 시무룩한 신부를 보면서 유대교 랍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가 질문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곰을 전도했나? 이번 안식일에 회당에 오겠다고 약속을 받았나? 그러자 랍비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약속은 무슨 약속? 약속은 고사하고 곰에게 슉컷 두드려 맞고 갈비뼈가 모조리 부러졌다네. 랍비는 부러져서 깁스를 한 자기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매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사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우리 세 명과 똑같은 곰을 만나지 않았나? 내가 만난 그 숲속의 곰은 그렇게 사나워 보이지 않던데?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그 곰이 자네를 이렇게 때렸단 말인가? 그래서 랍비가 거의 울먹이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우리 유대교 방식대로 그 곰을 구원시키려고 했을 뿐이야. 구원받으려면 일단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아, 이 곰이 퍼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나를 두드려 폈다네. 한 3분의 1밖에 웃지 않으시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얘기는 분명히 유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게 왜 유머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면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보를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실시할 총동원 전도주일, 새가족 초청주일을 앞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은요, 살벌한 기독교인들의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올려진 것인데요. 서울 도심 어느 곳으로 추정되는 저 8차선 도로에서, 아니, 8차선 도로에서 정말로 저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나? 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아직 기독교 신앙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 기독교인들의 과격한 전도 방법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서울 지하철 어느 곳에서 스님에게 전도를 하는 한 크리스찬의 모습인데요. 방금 전에 봤던 사진처럼 소위 살벌한 전도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 일단 전도 구호가 잘 안 보이시겠는데 조금 전에 봤던 그 살벌한 전도 방법에서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직설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기에는 저 할아버지 등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조금 유연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부드러운 표현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살벌한 전도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누구지요? 불교의 스님, 중님. 자,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불교의 스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필 불교의 스님한테, 중한테 저 전도를 해? 하고 많은 사람 냅두고. 타 종교에 대한 에티켓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교의 중이건 누구건 좌우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 대상자이므로 불교의 중에게 전도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자, 여기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면서 여러분들끼리 자유스럽게 의견을 나누어 보시고요. 지금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의 방법 중 빌립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전도에 대해서, 빌립의 전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도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빌립의 전도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전도였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 길은 광야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26절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복음 전도를 명령하시는 장면인데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빌립이라는 저 인물은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빌립에게 복음 전도를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두 가지를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전도의 장소를 말해주고, 둘째, 전도의 시기를 말해줍니다. 자,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한 전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지요. 정확히 말하면 빌립이 지금 있는 곳에서 남쪽 방향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가에 있는 광야인데, 왜 하필 그곳에, 왜 하필 광야에 가서 전도하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읽은 26절 다음 장면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아무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한 전도의 장소는요, 광야예요, 광야. 자, 그러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한 전도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전도의 시기? 저기를 보세요. 일어나서, 바로 저것이, 일어나서 바로 저것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한 전도의 시기입니다. 일어나서, 예, 요 단어를 좀 더 정확히 풀어보면 지금 즉시 일어나서, 지금 즉시 일어나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한 전도의 시기 언제라는 말입니까? 지금 즉시, 지금 즉시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빌립이 전도한 장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와,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대단하네. 이 사실을 통해서 큰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빌립이 전도한 장소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사자가 직접 명령한 장소였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 전도의 장소보다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한 전도의 시기, 전도의 시기.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너는 지금 있는 곳에서 남쪽 방향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가에 있는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야 할 곳은 그곳이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장소로 가서 거기서 그곳에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요. 지금은 안 되고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나중에 거기로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며칠만 있다가 나중에 주의 사자가 말해준 그 장소로 가서 전도했다면 에티오피아 넷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그 사람은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전도 대상자 만날 수 없었고 그러므로 전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은 조금 있다가 며칠만 있다가 나중에 주의 사자가 말해준 그 장소로 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주의 사자가 말하는 전도의 시기 바로 지금 그 즉시 전도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전도는 전도의 시기를 뒤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 바로 그때 그대로 순종하는 실천하는 전도였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 전도해야 하는가? 언제 전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전도해야 합니까? 참 많은 성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늘 전도해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늘 전도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전도해야 됩니다. 삶이 곧 전도요. 전도가 곧 삶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만 산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전도한다는 거 잘 들으세요. 확률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예, 아는 사람을 우연히 거리에서 그 만났을 때 잠깐 얘기하다가 헤어지면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자. 예,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자.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요것을, 요 말을 심리학자가 분석해 보니까요. 정말로 나중에 만나거나 함께 식사할 확률 5% 미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95명 이상이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자.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말은 했지만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 이 말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2010년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소에 늘 전도합니다. 생활 속에서 전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정말로 전도하는 확률 몇 퍼센트였는가? 이것 역시 5% 미만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삶을 통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전도한다는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인사치레로 말하는 것만큼 그만큼 확률이 희박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희박한 확률은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는 그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성경을 보고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0중 8구 틀림없이 거의 대부분 제대로 안 하거나 못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 평소에 늘 전도한다. 삶을 통해서 전도한다.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제대로 안 하거나 못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확률이 5%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전도해야 합니다. 아,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아니, 확률이 5% 미만이라니까요. 물론 1년 365일 늘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명륜의 교우들에게 가라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요 대목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핵심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명륜의 교우들에게 전도하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그때 언제입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11월 29일 총동원 전도주일, 새가족 초청주일,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야 할 때,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가 아닌 100%로 전도하자. 다시 한번, 5%가 아닌 100%로 전도하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 빌립처럼 5%의 확률이 아닌 100%의 확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시기에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빌립의 전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혼에게 꼭 맞는 맞춤 전도였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7절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시기에 가야 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가야 합니까? 답 나왔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 자, 보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혼 누구였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었는데요. 참고로 지금 읽은 27절로 28절 속에는요, 아주 흥미진진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 뒷이야기, 그러니까 야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저기 나오는 에디오피아 사람에서 에디오피아라는 말은, 에디오피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검은 피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것은 흑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런 표현이 있지요? 여러분, 저 표현은요, 이 내시가 저 때 한 번만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왔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관광하러 온 게 아니죠. 예배하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구나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내시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시는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 흑인 이 내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유대교를 믿고 있었을까? 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속 뒷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열왕기상 10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바이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다 말하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내용은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과 더불어서 솔로몬 왕 당시 가장 유명한 일화인 스바 여왕과의 만남인데요,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주변 나라에 크게 알려지자 먼 나라에 있는 스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문제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했다라는 것이 지금 읽은 열왕기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공식적인 역사 기록, 정사 외에 비공식적인 역사인 야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정사에는 적 있는 것처럼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고 돌아갔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야사에는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과 동침해서 스바 여왕이 임신한 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장성해서 20살이 됐을 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솔로몬 다른 아들들, 왕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다시 스바 나라로 돌아갔다는 내용까지 기록돼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야사에 나오는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 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악숨 왕국이라는 아프리카 고대 국가를 창건한 메넬리크 1세입니다. 그리고 이 악숨 왕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나라의 전신이에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로 따지자면 야사인데 그러나 에티오피아 역사로 보자면 공식적인 역사 기록, 정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에티오피아는요, 메넬리크 1세가 세운 악숨 왕국에서부터 시작된 나라라는 것이 에티오피아의 정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 MBC TV에서 에티오피아 역사에 대해서 방영한 것을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100%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솔로몬 왕의 후예들이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흑인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잘 들으셔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예수는 몰라요. 예수를 있어도 몰라요. 복음은 듣지 못했어요. 이러한 내시에게 빌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0절로 35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습니다. 저기 맨 마지막 구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글이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의 글,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무슨 방법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전도한 거죠?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써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더욱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만약 빌립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써, 성경 말씀을 내시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래서 전도했다라는 본문의 내용을 읽고서 그래, 바로 이거야. 다른 어떤 방법보다 성경을 가르쳐 주는 이 방법으로 전도하는 게 짱이야. 다른 방법 필요 없어. 이 방법이 최고야. 만약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전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은요, 잘 들으십시오. 전도 대상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내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맞춤 전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보십시오. 빌립이 전도한 전도 대상자 에티오피아 내시 1500km 이상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꼬박꼬박 와서 예배를 드릴 만큼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흔들리는 수리 안에서도 성경을 읽을 만큼 성경 말씀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이 사람에게 전도할 때 이 글에서 시작해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다시 말해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과 기호에 맞게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맞춤 전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여러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은 참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외로운 상태에 있어요. 어떤 이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상태에 있어요. 어떤 이들은 영혼이 궁핍한 상태에 있어요. 어떤 이들은 삶의 공허감과 무력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다양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전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다가가야 하고 전도 대상자 그들의 기호를 잘 파악해서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지혜롭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문제를 풀면서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목회를 하면서 특히 불신자 전도에 있어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베스 목사가 쓴 하나님께 정직하십니까? 라는 책에 보면 빌 하이베스 목사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여섯 가지 전도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빌 하이베스 목사가 새롭게 개발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화면 주셔요. 방송실 첫째, 대결전도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실행한 전도 방법으로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을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회개를 권유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둘째, 지성전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것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실행한 전도 방법으로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복음만이 참된 진리라고 지성적으로 호소하고 번연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셋째, 간증전도.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행한 전도 방법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거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넷째, 관계전도.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교회와 복음을 소개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봉사전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도르가가 실행한 전도 방법으로서 타인에 대한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이끄는 전도 방법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초청전도. 와 보라.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실행한 전도 방법으로서 기독교 신앙에 무지하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을 일단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알리는 전도 방법입니다.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주무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여섯 가지 전도 방법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법 몇 번째 방법이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뭡니까?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전도 안 하겠다? 아니시죠? 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법 몇 번째 방법이에요? 일단 11월 29일 총동원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전도 방법은 여섯 번째 초청전도 와 보라 방법.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나 설득을 하기보다는 전도 대상자를 일단 예배 자리로 초청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알리는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년 360일 모든 교우들이 이 방법만 계속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전도할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그들의 기호를 파악해서 여섯 가지 전도 방법을 모두 다 적절하게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추어서 전도하는 거. 바로 이것이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명륜의 공동체를 향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시기인 이번 총동원 전도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여러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와 보라 초청 전도를 실천하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알맞은 다양한 맞춤 전도의 방법을 실천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전도자의 귀한 복 꼭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명륜의 공동체를 향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시기인 이번 총동원 전도 주일에 꼭 전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구경꾼이나 말꾼이 아닌 참여자와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저희 주변의 다양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와 보라 초청 전도를 실천하며 또한 그와 더불어 그들에게 꼭 맞는 다양한 맞춤 전도의 방법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감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전도자의 귀한 복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